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몇 마디 전할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밝히 깨달아지고 또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든 각인의 심령에 지식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부족한 종의 심령과 또 모든 주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심령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각 가정의 심령들에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제 할 기회가 있을 터이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주일 오후 시간에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내용은 요약을 하면은 교리와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강해하고 정리정돈을 해보면 교리와 윤리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주로 가르치는가? 성경의 요점 정리를 묻는 것과 같이 성경은 무엇을 주로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주로 가르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리는 믿음의 내용이고 윤리는 행위의 원리입니다. 교리는 믿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말로 표현한 것이며 윤리는 행위의 원리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 교훈입니다. 성경 교리들의 체계적 지식이 조직 신학이며 성경 윤리들의 체계적 지식이 기독교 윤리학 혹은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학.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조직 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또 장마다 책마다 선제 성경 전체를 잘 강해하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또 다 강해해서 그거를 정리정돈을 잘하면 다 체계적으로 잘 모아보면 교리와 윤리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개념부터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윤리 혹은 도덕, 윤리나 도덕이나 비슷한 말이죠. 윤리 혹은 도덕이란 사람의 올바른 행동 원리를, 원리들을 말합니다. 윤리라는 영어 ethic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에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은 습관이나 관습을 가리킵니다. 윤리학 혹은 도덕철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윤리학 혹은 도덕철학이란 사람의 올바른 행동 원리들을 연구하는 학문 혹은 올바른 원리들을 정리한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식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는 옛부터 철학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인 존재, 지식, 또 선 중에 하나인 선의 문제로 논해져 왔습니다. 존재, 이 온 우주가 어디서 기원했는가, 그걸 존재론, 형이상학이라고 보통 철학의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또 철학의 역사에서 보면 지식의 문제, 우리가 도대체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알 수 있는가,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지식론의 것이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지식론이 있고, 그리고 선이라는 문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를 옛날부터 논해왔던 것입니다. 역사상 윤리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에비구레오 학파, 에비구레오 사람들, 아마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에피큐로스 학파는 개인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선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게 기분이 좋은 것, 요새 많은 현대인들이 에피큐리안들이 많은가 보이죠. 자기의 감각에 즐거움이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 좋다, 선이라고 보았고, 공리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반대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선이다, 내 개인보다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선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한편 근세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양심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에 와서 실존주의라는 철학학파가 있는데, 그들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모든 것이 선이다, 아주 희한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가를 논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하는 그것이 선이랍니다. 좀 참 이상한 사상이죠. 그래서 그것이 허무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사람이 선택하고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보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실용주의라는 생각도 있는데, 실용주의는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사람이 필요,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자기가 그 필요하다고 소망을 가지는, 욕망을 가지는 것을 만족시키면 그것이 선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일반 윤리의 다양한 개념과 달리 기독교 윤리, 우리가 지금 기독교 윤리를 논하는 기독교 윤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주신 올바른 생활 원리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은 윤리의 근거이므로 하나님 안에서만 참 윤리를 말할 수 있고, 그가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참 윤리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학 혹은 윤리 혹은 윤리학이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기록인 성경에 교훈되어 있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 원리들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라고 정의 할 수 있고, 참된 선이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명 순종이 선이고 계명 불순종이 악이죠. 자, 기독교 윤리의 기준 개념을 우리 좀 생각하고 기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윤리, 즉 사람의 올바른 행동 원리의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이며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성도들에게 최종적 절대적 권위입니다. 일반 윤리의 개념과 같이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 개인이나 사회의 유익과 즐거움과 행복이, 심지어 사회의 여론이 윤리의 기준이나 최종적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최종적입니다. 웨스민스 신앙고백 1장 2절에 보면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현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다. 믿음의 법칙, 교리죠. 교리는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고, 생활의 법칙, 윤리죠. 생활의 법칙은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다. 그러면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 믿음과 생활의 기준이며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는 말이 규범, 기준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따라서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원리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절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명령을 주셨을 때부터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그의 율법이 사람들의 행위 규범이라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 보면 너는 오늘날 상천 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주가 없는 줄 깨닫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속에 믿는 내용도 있고 행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그런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직도? 온 사회의 여론입니까? 그 무엇 다른 무엇입니까? 아니요. 다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잘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처음부터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려고 하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너 마귀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반박하시면서 말씀하셨지. 마귀의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주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성경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셨고 유대 지도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지적하셨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비난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에 대답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유전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의 신적 영감과 신적 권위를 증거했는데 유명한 요절,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수없이 많이 또 말한 요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데오푸니스토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란 말고 푸네오라는 푸니스토스 숨을 쉰다는 말을 하고 합성어입니다. 데오푸니스토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God breathed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다. 예.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말은 이것은 사람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듯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성경의 내용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데오프니스토스라는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은 사도들의 교훈의 불변적 영속적 권위도 증거하였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사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불러 세우신 열두 사도와 바울까지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그 권위는 영속적이고 변치 않는 권위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들은 내용이라는 뜻이네요. 전에 들은 내용, tradition이죠. 전에 들은 내용을 지키라. 말로도 말로 직접 사도들을 통하여 배웠던 우리처럼 편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배웠던 전에 들은 내용 유전을 지키라. 이 사도들의 교훈인 사도들의 서신들의 권위는 이처럼 영속적이고 불변적인 그를 지켜야 되는 그렇죠. 변하는 것은 지키면 안 되죠. 시대마다 자꾸 변하는 것이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지킨다는 말은 불변적이다. 그 내용은 불변적이다. 본의가 있는 것이니 그것을 보수하라. 거기에 보수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보수신앙. 보수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구, 그 요새 누가 그렇게 하냐고. 요새는 좀 시대적이게 시대에 맞게 해야지. 바꿔야 돼. 옷을 바꿔 입듯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죠. 성경은 이것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 우리가 말로나 편지로 너희를 가르친 그 내용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래의 세속사회의 윤리적 상대주의 혹은 상황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절대적 윤리 규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상황윤리라는 책을 쓴 조셉 플레처 또 에밀 브룬너나 제가 자유주의 문제를 비평하면서 인용했던 라인홀드 니버나 존 로빈슨 등 여러 신학자들 사실은 신학자들 불신앙자들이죠. 그들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윤리적 절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특수 상황에서 윤리적 규범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 더 작은 악이나 더 나은 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의 성도들의 행동 원리를 성경에 밝히 계시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생활 교훈과 행위 규범이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등불의 빛이 어두워가지고 잘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성경이 애매모호한 책이 아니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이것이 진리다. 교리적으로 이것이 바른 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밝히 증거해 주고 또 윤리적으로도 이것이 의이다. 의와 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와 악이다. 그렇게 밝히 증거해 준다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다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교훈이 바라야 그 다음에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예요. 책망이 나오지. 교훈이 애매모호하면 책망을 할 수가 없죠. 또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는 것은 진짜 바른 교훈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고쳐서 일로 오세요. 바르게 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라고 하는 말이 바른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성격의 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온전함은 이런 책, 이런 성격의 책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렇게 예, 불분명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어떻게 온전한 교리적인 지식의 온전함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견해에 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신학의 춘추전국시대처럼 예,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믿더라 그렇게 되겠죠. 사사시대처럼 예,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늘 예,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내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사상이 있다. 성경적 사상이 있다. 성경적 윤리, 생활 교훈이 있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선이다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 성경 해석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뜻은 불변적이지만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변경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구약시대의 율법들 중에는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재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사실은 율법이지만 율법 속에 세 종류, 세 부류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영속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식법들은 오늘날 더 이상 지키지 않는 법들도 많아요. 우리가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예,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막제도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에서는 부르지만은 엄격한 의미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예배 드리는 처소일 뿐입니다. 성전과 같이 여기에 예,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뜰에서만 있고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 목사가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이 물을 갖고 또 올라와서 강단에 조심스럽게 올라와서 물을 여기에 좀 놓고 가는 성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 전체의 빛 아래 해석해야 한다고 간혹 성경의 해석의 세 가지 원리, 그것은 개혁교회가 말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라.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다 문법적으로 말이 되게 돼 있으니까 성경의 문법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문법에서 말하듯이 성경을 잘 그 뜻을 따라서 읽어나가면 뜻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는 책이다. 또 역사적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역사의 맥락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성경은 절반 이상이 역사다. 창세기부터 태초의 역사가 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쭉 계신 데 드러나 있고 12장부터 족장들의 역사가 쭉 나오듯이 그런 역사적인 전체 맥락을 우리가 가지고 물론 세속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참고가 되겠지만 그 역사를 혹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 자체도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역사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되고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해석한다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일이 참 많다. 예, 성경을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신약의 빛 아래서 이해해야 되고 신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빛 아래서 이해해야 되는 점이 많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잘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을 전체 빛 아래서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그것은 성경 다른 구절에 위배되게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 성경을 전체 빛 아래, 그를 어려운 말로는 신학적 해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전체 빛 아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께서 주신,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66권의 작은 책이 각각의 인간의 저자들이 있으나 그들이 다 서로 다른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주어진 책임으로 그렇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죠.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 행위들이나 의식들을 아디아포라, 아라는 말은 부정이란 부정적인 말이고 디아포라라는 말은 그것이 서로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인데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중립적인 어떤 문제라는 말이죠. 교회 역사상 성경에 명확히 명령되거나 금지되지 않은 어떤 것들에 대해 그것이 아디아포라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그런 논쟁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디아포라를 인정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나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 성경은 그 자체, 행위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술과 포도즙의 사실은 구별이 좀 약합니다. 옛날에는 그랬겠죠. 포도즙을 오래 놔두면 술이 되죠. 어떤 분들은 매실즙입니다고 저한테 선물을 준 적이 있는데 매실즙이 아니고 매실주가 돼버려서 알코올 냄새가 이거 먹으면 취하겠다. 어떻게 이걸 먹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거나 보관하는 방법이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 선이 좀 분명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말을 할 때 포도주나 또 알코올 농도가 있는 오늘날에 파는 와인, 포도주나 구별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포도즙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라고 하는 또 용어가 있고 그것은 지금 말한 대로 포도즙 개념이나 그것이 아주 알코올 성분이 있는 주의 개념하고 구별이 좀 사실을 적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 그럼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할 때 솔직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알코올 자체가 포도주 자체가 악이냐 선냐를 따지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큰 죄로 간주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갈라디아 5장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에베소 5장 18절. 그러면 거기에 그 선이 그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참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금주 완전 금연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통, 좋은 전통, 청교도적인 전통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보수적인 개혁교회의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완전 금주, 완전 금연. 그 말은 술 조금 마시고 담배 한두 대 피우는 것이 그것이 그럼 지옥 갈 죄입니까? 그렇게 누가 따진다면 아니요. 그건 지옥 갈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옥 갈 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것은 아디아포라라는 어떤 영역에 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대체로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법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이 신약 아래서는 폐지되었으므로 다른 이들에게 강요될 것은 아니나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정죄하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 의식법이죠. 먹고 마시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죠. 또 쇠고기도 피 있는 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마트에서 파는 소고기들도 하나도 먹으면 안 돼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다 피가 있잖아요. 마트에 쇠고기치고 피 없는 것이 없어요. 미국 마트에는 피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코셰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먹는 쇠고기는 피가 없어요. 그는 잡을 때부터 피를 다 빼고 성경적으로 피를 다 뺀 상태에서 고기를 다 해서 파니까 코셰르라고 하는 소고기는 먹으면 그는 구약적으로 피가 없는 고기이겠지만은 그러나 코셰르 빼놓고 모든 소고기들은 다 사서 물에다가 물 속에다 담궈놓으면 피가 다 흘러나오겠어. 피채 먹지 말라는 법을 사실은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런 지금 법들, 음식법들, 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법, 이 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식법 차원에 둔다. 의식법 영역에 둔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안식일 교도들처럼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던가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옳고 그들은 그 구절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해요. 이렇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은 당신 구약에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신약의 비달에서 보면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속하는 것이다. 예표적인 것이다. 그 예표적인 구절을 가지고 고집하면 당신은 지금 안식일만 그러지 말고 10대 절기를 다 지키고 구약의 모든 의식법, 제사제도, 성막제도를 다 지키라. 그러면 구약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그런 거 지키지 않고 안식일만 왜 지켜? 그것은 안식교도 같은 것은 와이트 부인이 받은 계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와이트 부인의 직접 계시를 받은데 하늘로부터 빛이 제4계명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보고 4계명만 지켜야 된다고 깨달은 와이트 부인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성경을 똑바로 해석을 하려면은 다 해서 다 지키든지 율법주의로 가든지 안식일 뿐 아니라 10대 절기를 다 지키고 모든 제사제도, 절기제도를 다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약의 빛 아래서 그것은 주 안에서 완성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든지 하여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바로 이런 문제였다고 봅니다. 즉 예루살렘 총회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당시의 형편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그건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음행은 말할 것도 없이 제7계명에 관한 것이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의식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큰 거리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주 안에서 그거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먹으면 공동생활하기 함께 교회생활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그것을 금하는 것이 옳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밝히 교훈된 도덕적 명령에 대해서는 선악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함이나 살인을 금하고 간음을 금하고 도적질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고 탐심을 금한 것은 선악 판단이 분명한 규정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명한 법에 근거하여 낙태, 안락사, 배아줄기 세포 연구, 동성애, 등도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에 아디아포라, 즉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들이 있으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거나 치우친 규정과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성경의 교훈이 분명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핑계나 구실을 찾지 말아야 하고 오직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기독교 윤리의 목적을 좀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윤리의 지금 개념, 기준 그리고 목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얻은 법적 의의라고 말하죠. 법적인 의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며 그 목표는 온전함,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뿐 아니라 또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윤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윤리 생활을 하는 목적은 어떤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의의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지 주 예수께서 법적으로 이루신 의의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즉 의의 실천, 의의 실천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것을 실제적 의인, 의로운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근거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영속적이며 신약 아래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아까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렇게 나누는 것은 도덕법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법 차원에 속한 것은 그것은 주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이해해야 되고 재판법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로서 그들의 법,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민법, 상법, 형법 같은 그런 법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적용되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원리만 우리가 취하고 교훈을 삼는 것뿐입니다. 법을 구분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도덕법은 영속성을 가지니까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함에, 율법을 행함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지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죄를 버려야 하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세례 요한의 말씀에 나와 있죠. 회개의 열매를, 회개했지요 이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요구하세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은혜 아래 구원을 받은 우리들,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죄를 지어도 되느냐? 예, 천국은 받아놓은 것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천국은 받아놓은, 예, 기본 구원은 받았으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기본 구원은 받는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분발하여 살라는 말씀이 있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 구원은 받는다, 천국은 들어간다. 그런 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나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의의를 행치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아닐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 중생도 못한 자일 것이다.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계속 죄짓지 않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 또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면 그의 구원의 확신은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확신은 헛된 확신에 불과합니다. 아니 행위가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해요? 그 헛된 확신이구만. 그런 확신은 아무 쓸모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확신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증거를 보여라. 열매를 좀 보여라.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만 하나님의 계명 즉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그 구원의 증거이며 열매입니다. 물론 구원 얻은 자의 행위는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에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늘 부족해서 어떤 때는 좀 착하게 지나다가 어떤 때는 또 심통이 나면은 좀 연약해지기도 하고 약해지면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좀 약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무엇을 첨가하는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는 99%가 아니라 100%. 99%라 너희 1%는 너희가 채우라 그런 말이 아니고 100%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가사를 때때로 인용하듯이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가 지은 가사인지 참 옳다. 예.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6장 14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의의에 합당하게 살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 합당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의와 거룩을 실천하거라.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진리성이 증거되고 아 복음이 참 살아있구나. 예수님 믿으니 저렇게 생활이 바뀌는구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죄악되고 부도덕한 세상에 빛이 이게 세상에 왜 예수님 말씀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빛은 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조금씩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빛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독교 윤리의 서론적인 내용을 조금 생각했습니다. 윤리의 개념, 윤리의 기준, 그리고 윤리의 기독교 윤리의 목적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른 길 걷고 이미 의의를 우리가 받았으나 그 의의의 실제적 실천을 주께서 요구하시고 또 그것이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고 표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주님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구하며 사모하며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